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은퇴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의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1절부터 5절에서는 사무엘이 자기가 여지껏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보게 될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5절은 사무엘 자신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또 너희에게서 탈출한 것이 있느냐, 재산을 축적한 게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도 단의 앞에서 그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맞습니다. 당신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탈출하거나 착취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한 서너 가지 내용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이임식이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취임할 때가 있으면 은퇴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할 때가 있다.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마무리할 때도 있고 회사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마무리할 때도 있고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분가하고 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 마무리가 되는 때도 있고 언제든지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데 맨 끝에 마무리가 아름답질 못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언급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이제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지금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크게 보면 소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소유물을 나의 것으로 착취하고 탈취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자기가 직분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멋대로 직분을 행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것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받고자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빠지기 쉬운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죠. 근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훔니아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훔니아 비나스는 당연히 제사장이었어요. 당연직인데, 제사장은 이제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훔니아 비나스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직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들의 재물을 탈취를 했죠.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자기의 몫으로 빼앗아가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사사로 세움을 받았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부분에 있었던 사사였던 엘리, 훔니아 비나스가 그 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활용해서 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사무엘을 대신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사사가 되면서부터 아마 어린 마음속에 뼈저리게 마음에 각오를 했겠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내 앞에 있었던 엘리처럼, 훔니아 비나스처럼 그렇게 직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쭉 정리하고 은퇴하면서도 다른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나귀를, 소를 내가 탈취한 적이 있느냐.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훔니아 비나스처럼 내가 나귀나 소를 탈취한 적이 있느냐. 훔니아 비나스처럼 내가 너희들을 억압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배경에 지배를 많이 받죠.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전도사를 갔던 때가 94년도였는데 그때 24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전도사를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주에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는데 절반씩 나뉘어져서 이쪽 편 저쪽 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를 뺏고, 결국에는 이쪽 편에 있던 장로님, 또 다른 쪽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 양복을 다 벗어젖히고서는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아, 나는 분란 있는 교회는 절대로 감당을 못하겠다. 나는 분란 있는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분란이 생겼을까? 뭐 경우마다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이나 다른 안수집사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새벽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아니 목사님한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바라반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금 우리가 빌라도를 선택하냐 예수를 선택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반응을 하시는가? 그러고서는 결국 목사님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다른 모든 성도가 나가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다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은 좀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아, 나는 그릇이 작아서 분란 있는 교회를 감당하기는 어렵겠다. 언제든지 그런 교회에서 부름이 오면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부르시면 분란 있는 교회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제 주제와 그릇을 아시는 거죠. 동시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뭐 그렇다고 목사를 대적하거나 분란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듣고 말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성장했던 거, 자기가 봐왔던 것과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저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저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모계 담임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나는 그 모습은 내가 안 닮아야지. 나는 그렇게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홉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죄악들 때문에 내가 사사로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그 죄는 안 범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마치면서 나에게 홉니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이 있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또 남겼던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쭉 생각해놓고 보면 좋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떠했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홉니와 비느하스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올바르지만 당신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새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무엘이 뒤돌아 생각해보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평가를 받는데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첫 번째로 여호와과 두 번째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세 번째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누구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하냐면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돌보고 섬겼던 백성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기름부어 세웠던 자신의 후임자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평가자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평가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세 부류 대상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내 직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섬겼던 그 대상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고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일을 뒤이어서 감당하게 될 나의 후임자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평가들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은 역시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제일 적나라한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은 종종 후임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부모로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내 자녀들이 분간 다음에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제가 다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도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결산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중간 결산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수십 년 사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수십 년 사사 역할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결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늙었고 머리도 휘어졌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일을 사월 왕에게 넘겨주니까 최종적인 결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종적인 결산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걸로 정말 사무엘의 사역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에서 그만두게 하고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일도 사무엘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 사역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도록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아 이제는 내 사역이 다 끝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를 한다, 결산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간 결산이었습니다. 진짜 결산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10년마다 한 번씩 중간 결산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중간 결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혹은 반년에 한 번씩.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어느덧 올해도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기 삶을 돌아보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최종적인 결산처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부터, 나의 후임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결산을 하는데 최종적인 모습처럼 결산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게 중간 결산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60이 되어서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퇴물인가? 아닙니다. 그게 결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롭게 다시는 시작합니다. 70이 되어서 결산을 했습니다. 이제 끝나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결산을 하되 그런 자세로 결산을 하되 사실은 그게 다 중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최종적인 결산은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노력,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삶을 살 때에도,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에도, 예배당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다 하는 그런 태도로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무엘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행하시고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모저모의 직분들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자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것저것을 감당하고자 하나 언제나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모습, 그런 모습들 투성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권면하시며 날로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